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가 4일 전격 사퇴했습니다. 케이식 후보는 3일 인디애나주 경선에서 패배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3일 테드 크루즈 후보에 이어 이날 케이식 후보까지 사퇴함으로써 그동안 선두를 달리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사실상 공화당 후보가 됐습니다. 한편 민주공화 양당 유력 주자의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엇갈린 수치가 나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 유력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지지율 54%로 41%를 얻은 트럼프 후보를 13%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앞서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라스무센이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41%, 힐러리 39%로 트럼프가 클린턴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판한 중국 부동산 재벌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중국 베이징 시청구 당위원회는 최근 런즈창 전 화이안그룹 회장에게 당내 관찰 1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공산당에서 당내 관찰은 당적 박탈에 이어 두 번째로 무거운 처분입니다. 공산당원이자 부동산 재벌로 중국의 도널드 트럼프로 불리는 런즈창은 관영 언론들이 중국 공산당의 노선을 따라야 한다는 시진핑 주석의 말을 비판했다가 문제가 됐습니다. 런즈창은 평소에도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중국 정부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려 인기를 끌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글을 올렸다는 이유를 들어 런즈창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기업인 미국의 구글과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무인 자동차를 개발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구글 지주회사인 알파벳은 구글 무인 자동차 개발팀과 피아트 크라이슬러 기술진이 협력해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미니밴 파시피카 100대를 무인 자동차로 개조한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무인 자동차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구글은 그동안 기존 차량을 개조해 2012년부터 무인 자동차를 시험 운행해 왔습니다. 구글은 이르면 2017년에 무인 자동차 출시를 목표로 완성차 업체와의 제휴를 추진해 왔습니다.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토요타 등에 비해 무인 자동차 기술이 뒤떨어진 탓에 제휴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정부가 의원들의 반대로 파키스탄에 F-16 전투기 구입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일 의회의 반대로 정부 자금을 파키스탄의 F-16 전투기 판매 지원 사업에 쓸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월 파키스탄에 F-16 전투기 8대를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하고 6억 9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파키스탄에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화당의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파키스탄의 대터력 근절 노력이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지원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로커 위원장이 이 같은 입장은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과 미국인을 겨냥하는 반군 단체들을 지지하거나 용인하고 있다는 미 의회의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라오스가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4일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상대 국가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최근 라오스 대통령으로 취임한 분양 보라치트 라오스 공산당 서기장의 베이징 방문에 맞춰 이뤄졌습니다. 양국은 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훈련 등을 포함하는 군사협력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최근 몇 주간 중국인들을 겨냥한 테러 사건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지난 3월 버스에 타고 있던 중국인 6명이 괴한의 총격을 받아 부상을 입었으며 한 회사 사무실에서는 반군들의 공격으로 중국인 한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전후 평화헌법 제정 69주년을 맞는 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집회와 반대하는 집회가 각각 열렸습니다. 도쿄에서는 이날 5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호헌 집회에서는 전쟁에 반대한다며 교정권을 포기한 일본 평화헌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개헌파 집회에서는 재해 등 비상시에 총리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긴급사태 조항을 헌법에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지지 정당들의 의석을 개헌한 발이 정족수인 3분의 2 이상으로 늘려 재임 중 개헌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세계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조상진입니다. 굶주림에 지쳐 배가 너무 고파 약간의 음식을 훔쳤다면 이것은 유죄일까요? 아니면 무죄일까요? 이탈리아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정말 필요해서 훔친 것이라면 죄가 아니다 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북부 제노바에 살던 우크라이나 국적의 한 남성이 약 5달러어치의 치즈와 소시지를 훔치다 현행범으로 잡혔는데요. 이탈리아 대법원은 살기 위한 사람의 욕구는 소유에 우선한다며 살기 위해 약간만의 음식을 훔친 피고에게 무죄를 판결한 겁니다. 생존을 위한 빵 한 조각을 훔친 것 때문에 19년을 복역한 장발장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이번 판결은 다소간 논란의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법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법조계의 명언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서방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6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이 다소 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5월 5일 목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평안남북도와 황해도는 오후부터 점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11도에서 20도, 신의주 10도에서 16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0에서 20도, 함흥 11도에서 19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0에서 1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장발장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레미제라블에 수록됐던 노래 I Dream the Dream인데요. 오늘은 수전 보일의 목소리로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I dreamed a dream in time gone by, when hope was high and life worth living. I dreamed that love would never die. I prayed that God would be forgiving. Then I was young and unafraid, when dreams were made and used and wasted. There was no ransom to be paid, no song unsung, no wine untasted. But
tigers come at night. With their voices soft as thunder, as they tear your hopes apart, and they turn your dream to sham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해군 특수부대원 한 명이 얼마 전 이라크에서 ISIL의 공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ISIL의 이 같은 기습 군사 행동이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탄핵 위기에 몰린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중국 인터넷 사이트 바이두와 의료계의 뒷거래에 대해 중국 정부가 전면적으로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자 먼저 첫 소식으로 ISIL의 군사 활동에 관련된 소식인데 조금 이 군사 활동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네, 이라크와 시리아 일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단체 ISIL의 전력이 많이 약화됐다는 뉴스가 최근 잇따라 나왔는데요. 미국의 군사 정보 당국자들은 이 소식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정보 당국자는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ISIL의 군사 행동이 더 빠른 템포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들의 최근 움직임을 몰아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최근에 그 ISIL의 기습 공격 때문에 미 특수부대원이 숨졌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런 그 몰아치는 공격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화요일 미국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 대원 한 명이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정부 점령지역 인근에서 ISIL 대원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길 게릴라 공격이라고 하죠. 본격적인 전투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미군의 인명피해를 입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본격적인 전투 상황이 아닌 가운데 ISIL이 산발적인 공격을 가했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VOA가 인터뷰한 이 미국 정보당국자의 말에 따르면요, ISIL은 최근 점령 지역을 서서히 잃어가면서 이 같은 패배에 효율적으로 반격할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국지적이고 기습적인 군사 행동을 전개하는 쪽으로 전술의 방향을 틀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치고 빠지는 식의 전술로 나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국지적인 공격이 늘고 있는 것이 이런 상황을 잘 보여준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특히요, 얼마 전 ISIL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시아파 순례자들을 공격한 사건은 ISIL의 절박감을 투영하고 있다고 이 미 정부 당국자는 강조했는데요. 미국은 이런 ISIL의 기습 군사 행동이 앞으로 이라크에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ISIL은 시리아에서도 활동 중인데 미국은 왜 이라크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네, 5년째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도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라크에서는 현재 정치적인 혼란이 가중돼 불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라크 정부는 미국의 후원 아래 ISIL 퇴치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정치개혁이 지체되는 데 불만을 품은 일부 시위대가 지난 주말 의회를 점거했고 이라크 정부는 이에 맞서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네, 이 비상사태가 선포될 정도면 상황이 위중한 것 아닌가요?
네, 영국 BBC 방송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요. 지난 주말 강경시아파 지도자 무크타다 알사드르를 지휘하는 시위대 수백 명이 그린존, 그러니까 안전지대 콘크리트 차단벽을 무너뜨리고 이라크 의회를 점거했습니다. 이 그린존은 지난 2003년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무너진 직후에 의사당과 정부청사 또 외국공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일종의 보안구역인데요. 이 그린존이 침범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브라질로 가볼 텐데요. 어떤 소식이 있나요?
네, 브라질 검찰총장이 화요일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확대를 허가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브라질 언론이 이날 늦은 시각 보도했습니다. 다수의 브라질 신문이 전한 데 따르면요. 호드리구 자노 연방 검찰총장은 호세프 대통령은 물론 호세프의 정치적 동반자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실바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수사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유가 뭘까요?
네. 브라질 연방검찰의 이번 수사 확대 계획은요. 호세프 대통령이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브라스 부패 스캔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른바 사법방해 혐의에 대한 겁니다.
네. 이 페트로브라스 스캔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페트로브라스는 국가가 직접 운영에 관여하는 브라질의 석유회사입니다. 건설사들이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무려 20억 달러를 페트로브라스에 과다 지불했고 이 자금이 정치인과 정당들을 대상으로 한 뇌물로 사용된 것으로 브라질 사정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자노 연방검찰총장은요. 룰라 전 대통령과 현직 장관 3명 그리고 몇몇 야당 인사들을 포함해 용의자 약 30명을 수사선상에 올렸습니다. 그 중에 수사의 초점은 특히 룰라 전 대통령에게 모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패 혐의가 브라질 정계 각방면에 정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브라질 검찰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계 전반에 걸쳐 사정을 진행 중인 겁니다. 룰라 전 대통령과 함께 검찰의 표적이 된 브라질 정계 고위급 인사는요. 자크스 와그너 대통령 비서실장과 히카르두 베르조이니 정무장관, 에딩뉴 시우바 사회소통장관 등입니다. 호세프 대통령의 정적으로 탄핵 과정을 주도한 에두아르드 쿠냐 연방 하원의장도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호세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서 이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 이런 이야기죠.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게다가 호세프 대통령은요 이미 다른 문제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혐의는요 지난 2014년 국가 예산의 부족분을 덮어버려서 자신의 재선에 유리하도록 조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르면 다음 주 중에 탄핵 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호세프 대통령은 앞으로 험난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한 나라의 그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다양한 문제로 수사를 받는 게 흔치는 않은 경우인데 자, 호세프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호세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제기된 이런 각가지 혐의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직 탄핵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브라질의 정치적 안정을 해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갈 방법을 탐색 중인 모양새입니다.
네. 자, 브라질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 어떻게 결정될까요?
네,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이미 지난달 브라질 하원에서 가결됐고요. 며칠 안으로 상원에서도 표결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과반수를 얻으면 사법부에서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르면 다음 주부터 탄핵 심판이 진행됩니다. 이 경우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최대 6개월까지 정지됩니다.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경우, 다시 말해서 법원이 탄핵 대통령 탄핵을 최종 결정하면 호세프 대통령은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탄핵을 당하는 브라질 지도자가 됩니다.
네, 이 탄핵 여부에 대한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나든 이 브라질 정치가 혼란스러운 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 소식은 오랫동안 브라질 언론을 뒤덮고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은 이런 정치적인 혼란과 함께 최근 십수년 동안 최악의 경기 불황에 더해 지카 바이러스 사태를 비롯한 국가적 악재를 헤쳐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오는 8월 브라질 리우데자네루에서 열리는 하계 올림픽이 과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국제사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뉴스 들어와 있나요?
네, 중국에서 희귀암에 걸린 대학생이 중국 인터넷 최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의 검색 광고를 보고 찾은 병원에서 엉터리 치료를 받다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중국 당국은 즉각 바이두 광고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자, 엉터리 치료를 받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일 수밖에 없는데 자초지종을 좀 자세히 들어보죠.
네, 시안 전자과학기술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21살 웨이저 씨는요, 지난 2014년 근육과 힘줄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희귀암의 일종인 활막육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웨이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바이두 광고 위쪽에 오른 베이징 무장경찰 제2병원을 찾았습니다. 이 병원은 웨이에게 미국에서 들여온 최신 기술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임상 단계에서 이미 폐기됐던 생물 면역 치료법을 추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웨이저 씨가 병원이 추천한 대로 치료를 받았던 모양이군요.
네,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웨이의 가족은 어렵게 빌린 20만 위안을 내고 치료를 받게 했지만 병세는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뒤늦게 속은 걸 알게 된 웨이는 이번 사건의 자초지종을 중국에서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회연결망 웨이버에 올렸고요. 지난달 12일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이후 중국에서는 바이두 광고가 청년을 죽였다 이런 여론이 대대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것을 단순히 인터넷 검색 사이트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예, 그렇죠. 그래서 비난의 화살은 바이두에서 푸텐게라는 의료기업 집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웨이저 씨가 치료를 받은 병원은 공립병원이면서도 산하 바이오 치료센터를 푸텐게 의료기업에 하도급을 주고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보건당국은 중앙군사위원회 소속 위생국 같은 관련 기관과 함께 이 병원에 대해서도 합동조사에 나섰습니다.
네, 자, 이 의료기업 집단이라는 푸텐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중국에서는 지난 1990년대 공립병원이 진료 과목별로 하도급을 주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중국 푸젠성 해안도시인 푸텐 출신의 민간 의료사업자들을 일컫는 이 푸팅계는요, 이 제도가 실시된 것을 계기로 중국 의료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세력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들은 갈 곳 없는 뜨내기 의사들을 고용해서 민영병원을 세웠고요. 그리고 공립병원의 정형외과, 산부인과, 피부과 등의 하청 운영을 싹쓸이 했습니다. 현재 중국 민영병원 11,000곳 중에 약 80%가 푸텐게 자본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80%면은 중국 민영병원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거군요.
네, 푸텐게 의료기업들은 중국 내 최소 100여 개 군부대 병원과 지방 공립병원의 일부 진료 과목들을 하청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환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바이두를 비롯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한 광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광고비를 쏟아부은 건 물론입니다. 이번 웨이저시 사건에서처럼 엉터리 치료법에 대한 허위 광고도 일삼았습니다. 이들이 지난 10년간 군부대 안에 있는 병원들의 원장과 의사들에게 수십만 위안에 이르는 금품을 뿌려왔다는 폭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사실상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 소식을 비롯한 인디애나주 예비선거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조지아 주지사가 논란 많은 대학 내 총기 휴대 법안을 거부했다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에서 의료 과실로 인한 사망률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볼 텐데요. 화요일 미국 중서부 인디애나주에서 예비선거가 실시됐는데 이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결과부터 전해드리면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 민주당은 버니 샌더스 후보가 각각 승리를 거뒀습니다. 먼저 큰 관심을 끌었던 공화당 경선 결과부터 살펴보면요. 이 트럼프 후보가 53%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2위인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을 16%포인트 큰 격차로 따돌렸습니다. 크루즈 후보의 지지율은 37%였고요.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는 약 8% 지지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후보의 승리 연설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It's a beautiful thing to watch and a beautiful thing to behold. And we're going to make America great again. We're going to make America great again.
네, 트럼프 후보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이 공화당 단합에 이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는데요. 인디애나주는 주 전체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일부 대의원을 주고 또 선거구별 각승자에게 일부를 나눠주는데 이 트럼프 후보는 이번에 인디애나주 대의원 대부분을 챙겼습니다.
예, 사실 이번 인디애나주 선거는 반 트럼프 세력이 트럼프 후보의 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겨졌었는데요.
네.
이 테드 크루즈 후보가 인디애나주에서 중점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이 트럼프 후보에게 지고 말았는데요.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은 화요일 인디애나주 경선 결과가 나오자 선거운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승리를 향하는 길이 보이는 한 선거운동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말해왔지만 이제 그 같은 길이 불가능하게 보인다는 건데요. 크루즈 후보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gave it everything we've got, but the voters chose another path.
네, 크루즈 후보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지만 유권자들이 다른 길을 택했다고 말했는데요. 마음이 무겁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의 장래가 밝다는 믿음과 함께 대통령 후보 경선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인스 프리버스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 위원장은 화요일 이 트럼프 후보가 사실상 공화당 후보라면서 당이 단합해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를 물리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크루즈 후보가 이렇게 경선 포기를 선언하면서 공화당은 트럼프 후보와 존 케이식 후보가 남게 됐는데 케이식 후보는 어떻습니까? 선거운동을 계속할 생각인가요?
네, 케이식 후보 측이 인디애나 경선 직후에는 선거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케이식 후보 역시 곧 사퇴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케이식 후보 측근의 말을 인용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케이식 후보는 몇 시간 뒤에 이 경선 포기를 선언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으려면 이 전체 대의원의 절반을 넘는 1237명 이상이 필요한데요. 이 트럼프 후보가 이번에 인디애나주에서 승리하면서 이미 1000명 선을 넘어섰죠. 그리고 AP통신 집계를 보면 현재 1047명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제 크루즈 후보에 이어서 케이식 후보까지 사퇴하고 나면 이제 남은 경선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 이제 사실상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는 거죠. 이 트럼프 후보는 수요일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11월 본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민주당 경선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여론조사에서 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근소한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역전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결국은 샌더스 후보가 승리를 거뒀군요.
그렇습니다. 샌더스 후보가 약 53% 지지율을 얻으면서 48%를 얻은 클린턴 후보를 누르고 인디애나주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샌더스 후보의 승리 소감입니다.
Millions of people today are beginning to stand up and fight back.
네, 샌더스 후보는 수백만 명이 일어서서 싸우기 시작했고 일부 억만장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정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샌더스 후보가 인디애나주에서 이기긴 했습니다만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기는 힘든 상황이죠.
맞습니다. 민주당은 이 지지율에 따라서 대의원을 배분하는데요. 인디애나주에서 샌더스 후보는 클린턴 후보보다 대의원 6명을 더 챙기는 데 그쳤습니다. 승리했는데도 말이죠. 민주당 또 또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으려면 전체 대의원의 과반수인 2,383명 이상이 필요한데요. 이 클린턴 후보가 이미 2,200명 이상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 샌더스 후보가 모은 대의원은 1,400명이니까 이 차이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경선 결과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지지 후보를 택할 수 있는 슈퍼 대의원 제도가 있는데요.
네.
슈퍼 대의원 대부분이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들을 빼면 어떻습니까?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지요?
없습니다. 이 슈퍼 대의원을 제외해도 클린턴 후보가 300명 이상 앞섭니다. 앞으로 남은 경선에서 이 샌더스 후보가 아주 압도적인 지지율로 모두 승리를 거둬야만 이 클린턴 후보를 따라잡을 수 있을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변이 없는 한 11월 본선거에서는 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 또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맞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자, 그동안의 가상 대결에서는 대부분 클린턴 후보가 승리하는 것으로 나왔죠?
네. 이 앞서 여론조사기관 라스무센 조사에서는 이 트럼프 후보가 41% 대 39%로 이 근소한 차이로 클린턴 후보를 물리치는 것으로 나오긴 했는데요. 하지만 수요일 4일 나온 CNN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전히 클린턴 후보가 우세합니다. 54% 대 41%. 클린턴 후보가 약 13%포인트 차이, 그러니까 두 자릿수 차이로 여유 있게 승리를 거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데요. 이번에 나온 이 CNN 여론조사는 인디애나주 경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실시된 겁니다. 응답자 대부분이 경제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클린턴 후보가 더 낫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조지아주 의회가 대학 내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주지사가 이를 거부했다는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네이슨 닐 주지사가 화요일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3일은 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만약 이날까지 닐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 법안이 자동적으로 발효하게 돼 있었습니다.
네. 이 법안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21살 이상은 면허를 갖고 있으면 이 조지아주의 모든 대학 캠퍼스에서 총기를 눈에 보이지 않게 휴대하고 다닐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인데요. 기숙사 안과 스포츠 경기장, 학생 사교클럽 건물 등 일부만 제외됩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에 이 공화당이 주도하는 조지아주 의회 하원을 통과한 뒤 3월에 상원까지 통과하면서 닐 주지사의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네. 이 공화당이 법안을 제출을 했고요. 이 닐 주지사도 공화당 소속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같은 당 의원들이 추진한 법안을 반대한 이유가 뭡니까?
네. 닐 주지사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문제의 법안이 나왔다고 하지만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닐 주지사는 조지아주의 대학 지도자들에게 오는 8월까지 교내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네. 이번 그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물론 공화당 의원들은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민 반응은 엇갈리는데요. 총기 규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번 닐 주지사의 결정을 환영했고요. 반대로 총기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닐 주지사는 앞서 종교자유 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 보수적인 기독교도들의 분노를 샀는데요. 이 종교자유 법안은 사업체 등이 이 종교적인 이유로 해서 동성애자들의 결혼식 서비스 등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예. 자, 그 미국 대학 내에서 총기 휴대를 허용하고 있는 주가 몇 개나 됩니까?
네, 이미 9개 주에 이런 법이 있는데요. 콜로라도와 아이다호, 캔자스, 미시시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의료 과실로 인한 사망자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군요.
네, 미국 존스 호킨스 대학교 마틴 맥커리 교수팀이 BMJ라는 의학 전문지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맥커리 교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인데요. 이 의료 과실이 심장 질환과 암에 이어서 미국에서 세 번째 높은 사망 원인이란 겁니다. 맥커리 교수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3년에 미국에서 의료 과실로 인한 사망자가 25만 1천 명으로 전체 사망 원인의 9.5%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미국에서 다른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2013년의 경우 가장 높은 사인인 심장질환 사망자 수가 61만 1,000명이었고요. 암은 58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맥커리 교수에 따르면 의료 과실로 인한 사망자가 암으로 인한 사망자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거고요. 호흡기 질환이나 뇌졸중, 치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맥커리 교수팀은 사망자 수를 어떻게 집계를 한 거죠?
네, 맥커리 교수팀이 새롭게 의료 과실로 인한 사망자 수를 집계한 건 아니고요. 그동안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 자료들을 참고해서 그런 수치를 도출해낸 겁니다. 그래서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기도 한데요. 미국에서는 지난 1999년 미 의학원을 통해 이 한 해 의료 과실로 인한 사망자가 9만 8천 명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돼서 큰 논란을 일으켰었습니다. 맥커리 교수팀은 그 이후에 실시된 4건의 이 대규모 연구를 바탕으로 25만 1,000명이란 수치를 내놨습니다.
네. 이 의료 과실은 주로 의사의 그 오진, 잘못된 진료가 원인이 되겠죠?
네. 이 맥커리 교수팀이 제시한 의료 과실은 좀 더 광범위한 의미인데요. 단순히 의사의 오진 같은 실수만이 아니라 환자가 다른 기관으로 옮겨질 때 이 기관 사이의 소통 단절 등 제도적인 문제도 포함된 겁니다. 이 예방할 수 있는 이 죽음을 초래한 의료적인 개입은 모두 의료 과실로 규정한 것입니다. 맥커리 교수는 또 병원 외에 요양소처럼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다른 기관들까지 합친다면 실제 규모가 더 클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의료 과실로 인한 사망자 수에 대해서 미국 보건당국의 공식적인 집계는 없나요?
네, 미국 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데요. 하지만 여기 집계에는 의료 과실 항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의 공식 집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이 맥커리 교수는 기존의 통계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의료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주요 목적이라고 밝혔는데요. CDC가 의료진의 예방할 수 있는 실수를 사망 원인의 한 항목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그런데 의료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의료기관이나 뭐 의사 입장에서는 의료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을 텐데 이 의료 과실이 확인되면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맥커리 교수는 의료 과실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면 과실에 대한 처벌보다는 정확한 조사와 개선에 초점을 둬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르 레르케가 부릅니다. My Hands Are Shaking 함께 들어보시죠.
From carrying this torch, from carrying this torch for you. My lips are bleeding from kissing you goodbye, from kissing you goodbye every night. My sheets are tearing from sleeping in too long, from sleeping in too long with you. Shaking from carrying this torch, from carrying this torch for you. My head is where it's always been, if only I knew where. My feet can't stand the ground no more, it seems that shaking from carrying this torch, from carrying this torch for you. My lips are bleeding from kissing you goodbye, from kissing you goodbye every night. My heart is pounding, yes, yes, yes. My mind just second guess. My love is so articulate, but I'm such a mess. My hands are shaking from carrying this torch, from carrying this torch for you. My lips are bleeding from kissing you goodnight, oh, kissing you goodbye. It's all that I do. My sheets are tearing from sleeping in too long, sleeping in too long with you. My hands are shaking from carrying this torch, from carrying this torch for you.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미국 재무부는 당초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던 10달러짜리 지폐의 알렉산더 해밀턴 전 재무장관 초상화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그 배경에는 현재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뮤지컬 해밀턴의 인기가 크게 한몫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뮤지컬이라고 하면 노래와 춤을 곁들인 가무극을 말하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뮤지컬의 본고장이자 유명한 관광지인 뉴욕 브로드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인 뉴욕. 전 세계인들에게 뉴욕은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도시이자 선망의 대상인데요. 그 뉴욕 맨하튼 남단의 배터리 공원 북동단에서 시작해서 이 북으로 통하는 대로가 바로 브로드웨이입니다. 뉴욕은 바둑판처럼 도시가 잘 구획돼 있는데요. 이 브로드웨이는 그 도로 체계를 과감하게 비스듬히 가로질러서 길이 나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인디안이라고 불렸던 토착 원주민들이 다니던 길이 그대로 현재까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19세기까지 이곳은 역마차와 말상인, 마구간으로 붐비던 곳이었는데요. 1899년 오스카 해머스타인이 처음 이곳에 극장을 세우면서 전 세계 뮤지컬, 이른바 음악 연극 시장을 주름잡는 곳으로 발돋움하게 됐습니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브로드웨이는 미국의 연극계 혹은 세계 연극, 뮤지컬 산업의 중심을 일컫는 대명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브로드웨이는 연극과 뮤지컬을 중심으로 한 공연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패션과 상업의 중심가기도 한데요. 브로드웨이를 끼고 고급 상점들과 백화점, 영화관, 박물관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또 시청사와 유니언 스퀘어, 매디슨 스퀘어, 타임스퀘어, 센트럴 파크, 컬럼비아 대학교 등이 있어서 1년 내내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한데요. 특히 브로드웨이 32번가는 재미 한국인들이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1995년부터 한국의 거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브로드웨이의 극장.
브로드웨이는 전 세계 연극과 뮤지컬의 성지인 만큼 관련된 극장들이 밀집되어 있는데요. 이 수많은 극장은 극장의 크기와 공연 성향에 따라서 각각 브로드웨이 극장, 오프 브로드웨이 극장, 오프 오프 브로드웨이 극장으로 나뉩니다. 먼저 브로드웨이 극장은 타임스퀘어를 비롯한 브로드웨이 중심가에 위치한 수용인원 500명 이상의 대형 극장들을 말하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컬과 연극들이 상시 공연되고 하루 평균 관객만 2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입니다. 한편 중심가를 조금 벗어나 브로드웨이 골목 안쪽으로 규모도 좀 더 작고 또 수용 인원도 500명 이하인 중형 극장들을 오프 브로드웨이 극장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브로드웨이 무대에 올려지는 작품보다는 좀 더 실험성이 강하고요. 관객들과 가까이서 호흡할 수 있는 작품들이 선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 오프 브로드웨이보다도 더 작고 수용 인원이 100명도 채 안 되는 지하실 같은 공간에 위치한 소형 극장들을 오프 브로드웨이 극장이라고 부르는데요. 가장 실험적이고요. 소규모 관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품들이 주로 공연됩니다. 따라서 오프 브로드웨이나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먼저 공연을 선보인 뒤에 성공을 거두면 브로드웨이로 올라오는 작품들이 많은데요. 이런 시스템은 상업성에만 치우치지 않고 작품성과 다양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브로드웨이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지켜가는 데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브로드웨이 연극과 뮤지컬의 역사.
처음부터 브로드웨이가 연극과 뮤지컬의 대명사였던 건 당연히 아닐 테고요. 초기에는 유명한 극장도 없었고 영국 런던의 극장가인 웨스트엔드에 비하면 많이 뒤떨어졌습니다. 하지만 1750년 월터 머레이와 토마스 키니 280명 규모의 극장을 세우고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공연한 후로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1830년에서 40년대에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1920년대에 들어서 타임스퀘어 지역에 본격적으로 지금 같은 모습의 브로드웨이 대형 극장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요. 50회 연속 상연에 성공한 요정들 같은 뮤지컬이 만들어지면서 뉴욕 뮤지컬 문화가 영국보다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1947년에는 미국의 연극과 뮤지컬, 특히 브로드웨이 연극과 뮤지컬에서 눈에 띄는 작품을 시상하기 위한 토니상이 만들어졌는데요. 흥행뿐만 아니라 작품성을 두루 갖춘 작품들의 시상함으로써 연극 뮤지컬계 오스카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알렉산더 해밀턴 장관을 그린 뮤지컬 해밀턴의 내용 일부 듣고 계신데요. 최근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고요. 올해 토니상에서 16개 부문의 후보에 오르면서 관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브로드웨이에서 성공한 뮤지컬은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뮤지컬로 거듭나는데요. 라이언 킹, 시카고, 위키드, 그리스 등은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브로드웨이는 독특한 별칭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Great White Way입니다. 크고 하얀 길이라는 뜻인데요. 길게 늘어선 극장과 간판들과 각종 휘황찬란한 광고판들, 늦은 밤까지 특별한 문화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불야성을 이루는 이 브로드웨이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말로 알려졌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뉴욕 문화의 중심지이자 뮤지컬과 연극의 성지인 브로드웨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하이,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Are you for real? Are you for real? 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I heard you're buying Kathy a new car for her birthday. Are you for real?
Yes, I'm for real. I will be buying her a brand new car for her birthday.
Oh, wow.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네가 캐티의 생일 선물로 새 차를 사줄 거라고 들었어. 진짜야? I heard you're buying Kathy a new car for her birthday.
Are you for real? 라고 하자 제이슨은 Yes, I'm for real. I will be buying her a brand new car for her birthday. 진짜야. 생일 선물로 새 차를 줄 거야. 라고 하자 제가 Oh, wow! 라며 놀랍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Are you for real? Are you for real?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 heard you're buying Kathy a new car for her birthday. Are you for real?
Yes, I'm for real. I will be buying her a brand new car for her birthday.
Oh, wow. Today's expression is are, A-R-E, are you, Y-O-U, you, for, F-O-R, for, real, R-E-A-L, real, with a question mark. Are you for real? This very common expression is used when you are asking someone out of surprise if something is true or genuine. Are you for real? 라는 표현은 영어 대화에서 아주 자주 쓰입니다. 대화 도중에 누가 Are you for real? 라고 묻는다면 진짜야? 정말이야? 라는 뜻이죠. 사실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놀랄만 일이 있을 때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네,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캐티의 생일 선물로 정말 새 차를 사줄 거냐고 묻습니다. 영어로
I heard you're buying Kathy a new car for her birthday. Are you for real?
라고요. 비슷한 표현인 Are you serious? Are you serious? 도 쓸 수 있습니다.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using today's expression. Tom, are you for real?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Tom, 정말이야?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Josh asked you to be his girlfriend? Are you for real?
는 Josh가 너랑 사귀자고 한 거니? 진짜야?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heard you're buying Kathy a new car for her birthday. Are you for real?
Yes, I'm for real. I will be buying her a brand new car for her birthday.
Oh, wow.
Let's review. The expression, are you for real? Is used when you are asking someone out of surprise if something is true or genuine. Are you for real? Are you for real?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긴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마이클 부블레가 부르는 홈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Maybe surrounded by a million people I still feel all alone. Just wanna go home. Oh, I miss you, you know. And I've been keeping all the letters that I wrote to you, each one a line or two. I'm fine, baby, how are you? Well, I would send them, but I know that it's just not enough. My words were cold and flat, and you deserve more than that.
the sunny place. I'm lucky, I know, but I wanna go home. I got to go home. Let me go home. Just too far from where you are. I wanna come home. And I feel just like I'm living someone else's life. It's like I just stepped outside when everything was going right. And I know just why you could not come along with me. This was not your dream, but you always believed in me. Another winter day has come and gone away. Paris, Rome, and I wanna go home. Let me go home. And I'm surrounded by a million people. I still feel alone. Let me go home. Oh, I miss you, you know. Let me go hom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베트남 관계가 여러 분야에서 확대되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토니 블링컨 부장관은 최근 베트남을 방문해 대학생들을 상대로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설을 했습니다. 우선 베트남이 기술과 혁신에서 앞장서려면 교육을 장려해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 그리고 도전하는 정신을 키워야 합니다. 또 기업가 정신은 철저한 법치와 지적 재산권 보호 그리고 예측 가능한 규제와 모든 기업들이 평등한 입장에서 경쟁하는 산업 환경 그리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발전합니다. 베트남은 지난 20년간 열심히 노력한 결과 엄청난 경제적 발전을 이뤘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베트남도 참여하고 있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입니다. 이 협정은 전 세계 경제의 40%와 동남아 국가연합, 즉 아세안 경제의 50%를 아우르는 무역협정으로 엄격한 노동, 환경, 지적 재산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경제 발전의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인권 보호입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와 소신을 밝히고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등 기본적인 인권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약동하는 기업가 정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 정부에 대해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고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에 따라 활동하는 언론인, 시민활동가, 인터넷 블로거 등을 기소하거나 탄압하는 것을 중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국제경제의 일원으로서 야생동물 보호와 항해의 자유, 그리고 환경보호, 그리고 평화로운 원자력 사용 등에 보다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부장관은 미국은 베트남과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